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갔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4개월 전 5월 16일 고린도전서 13장 첫 설교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1, 2,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속성이 배어 있지 아니한 그런 영성이면 그의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예언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역자가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지 아니한 영적 은사 보유자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3절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전 재산을 들여서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로 자기 몸을 불타는 데 드리는 어떤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와 대단하다 그런 칭송을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까운 그의 삶의 반경 가운데 들어온 어떤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동료일 수도 있겠고 하급자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늘 정죄하고 판단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칭송과는 달리 그의 희생이 어떤 유익도 없는 그러한 것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의 탁월성은, 사랑의 우월성은 성경 한 구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로마서 13장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이 최고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잠시 멈춰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 가운데 걷는 사람,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다. 다 지킨 것이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 가운데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다 지키며 산 사람이다. 그게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것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을 강론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15주에 걸쳐서 사랑이 가진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매주 한 개씩 다루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이 이런 뜻이어서 이런 의미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추구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와,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이 영역에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결심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드렸습니다. 요약하면 1, 2, 3절에서는 사랑은 어떤 것보다 우월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계시 지식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보다 우월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퀄리티 면에서 사랑은 최고이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15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웹페이지에 이 설교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들으면서, 사실은 한 설교는 한 번 들어서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뭔가가 액션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를 동일하게 5번 내지 10번 정도 이렇게 듣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요.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어떤 것보다 우월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리고 사랑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 사랑은 영원하다. 다른 모든 것들이 소멸될 때, 중단될 때,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아니할 때 사랑은 남는다. 그 여러분 혹시 시장에 가면은 에너자이저 배터리 광고 문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Up to six times longer. 6배나 더 오래 갑니다. 뭐 10 times longer. 10배나 더 오래 갑니다. 옛날에는 그게 한 몇십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에너자이저 번이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북을 치는 그러한 그 분홍 토끼가 있었어요. 북을 치는 여러 마리 토끼들이 이제 그 광고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다른 토끼들은 배터리가 다 되어서 이제 정지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에너자이저 배터리 장착한 분홍 토끼는 계속해서 북을 치는 모습으로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래 가는지 상당한 그때 광고 효과를 얻었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그것들이 활동을 중단하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존속하는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잠잠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며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떨어진다는 말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할 때 떨어진다는 그 헬라 원어가 핍터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진다. 두 번째는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전락한다. 세 번째는 힘 있는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로 되다. 사랑은 결코 지금 힘을 발휘하다가 무기력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가 결코 오지 않는 그 속성을 지닌 무엇입니다. 배터리 광고에서처럼 다른 배터리 장착한 토끼들이 처음에는 막 힘있게 자신있게 시작했다. 어느 순간 하나 둘 이렇게 움직임이 느려지더니 완전히 동작 정지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움직이는 토끼가 있는 것처럼, 그런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들 효력을 잃고 중지할 때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제가 참고를 했더니 NLV나 NOG나 마운스 등 몇 가지 영어 번역본이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했어요. 이 부분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이것을 Love never comes to an end. Love never comes to an end. 사랑은 결코 종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하고 흠모의 대상이 됐고 이를 두고 비교하고 경쟁했던, 아 주님 이 은사 주십시오. 저 형제 이 내가 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네.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중심이 되고 가지기를 원했던 바로 그 영적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때가 되면 힘을 잃고 종료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이 뜻입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언젠가는 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기능하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가치를 상실하는 은사에는 주목하고 그리고 몰입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가치, 이 사랑이라는 그 최고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너무 큰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세 가지 예언, 방언, 지식,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언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원문은 예언들도 폐한다. 작동 않게 된다. Inoperative. 더 이상 가동이 되지 않는 render inoperative,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작동하지 않는, 그것의 필요를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큰 힘을 발휘해 왔던 이 예언적 은사가 더 작동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짜리 워크 비자를 받았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여권에 워크 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지만 올해 지난 내년 1월 1일부터는 스탬프가 찍혀 있지만 그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과는 달리 예언의 은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언제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중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는 자신이 가진 예언적인 은사에 대한 잘못된 그 자부심, 사람들이 칭송하고 감탄하고 와 대단하다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거죠. 반면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속성을 지닌 사랑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나 친절 같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기거나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상대방 진영에 속한 사람을 향해서 쉽게 적대감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온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익숙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금만 달라도 참지 못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예언의 은사는 지금 유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사자들을 통해서 말씀 받은 적 제법 됩니다. 15년 전에 받은 예언의 말씀은 특히 저에게 기억이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방문한 미국 여자 목사님 통해서 받은 예언이었는데 저에 대한 상세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때 그분이 목사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확했고 미래에 대한 이정표 같은 예언을 해줬어요. 저게 너무 귀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녹음된 내용을 나중에 풀어서 타이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끔 꺼내볼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큰 힘과 격려가 되어 왔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분명하게 지금도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유익을 더해지는 귀한 스물임이 맞아요. 그럼에도 이 예언의 은사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용도가 폐기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불필요하게 되는 날이 온다. 사랑은 그때에도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빛을 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언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방언 기도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중단될 때가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서 바로 14장으로 들어가시면 방언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다룹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방언을 놓으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오늘부터 방언하는 그 시간을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 배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내 영을 강건케 하는, 자신의 내면을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작업 가운데 방언 기도처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내용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자신의 덕을 세우며 자신의 내면을 강력하게 건설하는, 여기에 방언이 얼마나 좋은 귀중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죠? 자신이 올리는 방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르면서도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지금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어떤 기도 내용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방언 기도와 방언 통역이 중단되는 때가 옵니다. 방언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 영에 내 안의 속사람을 방언을 통해서 강건하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제한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에 마귀 사탄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스템 가운데 사는 이 기간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난 이 기간 가운데 이 방언이라는 기능 자체가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좌취를 감추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오래 지속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지식도 폐하리라 했습니다. 이 지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폐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문맥 가운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이 폐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혼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된 몸을 입고 난 다음에도 우리 지식은 자랍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의 영광을 알아가는 지식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놀라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행위는 그 지식은요 계속 자라가요.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폐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을 은사를 가진 이 사람은 딱 보면 보입니다. 압니다. 미국의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자인 경우에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식당에 가면은 될 수 있으면 벽 쪽을 향해서 좌석을 잡는다라고 해요. 사람들 보지 않고 이제 벽 쪽만 바라보고 이제 식사시켜서 밥을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신체적인 지금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디 아픈지 그것이 전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필요 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다 보이고 그래서 서버하는 여 종업원이 몇 개월 전에 이혼한 것이 바로 보이는 거죠. 정장을 입고 식사하는 그 회사원이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전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어떤 사역자분이 이분이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 분은 같이 식사하면서 그 식당에 있는 일곱, 여덟 사람에게 다가가서 양해를 구하고 당신 혹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착하게 그 사실대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이혼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돈 문제로 지금 염려하고 있고 이런 지식의 말씀, 이처럼 강력하게 부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유익하고 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도 사랑은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사랑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잠시 한 템포 멈추어서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감정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라고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걷고자 애를 쓰는 이것이 영혼 가운데서 기억되고 영혼 가운데서 빛을 발휘하고 영혼 가운데서 나의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광과 존귀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중단되는 그때 그것이 빛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 없는 그 사회를 cashless society, 캐시가 필요 없는 현금이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디지털로 뭐 이렇게 처리하는 100% 현금이 전혀 필요 없는 캐시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올까? 인터넷 뱅킹이 사실은 이것을 거의 대체하죠. 그래서 돈 다발을 가지고 거래하거나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많이 줄었죠. 100만 불짜리 집을 계약했는데 현금으로 챙겨와가지고 지불한다? 거의 없죠. 온라인상으로 결제가 다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게 캐시로 지불할 때가 있거든요. 조카들에게 용돈 줄 때 조카들에게 그 인터넷 뱅킹으로 할 게 그렇지 않잖아요. 용돈을 이렇게 집어주죠. 축의금 낼 때도 그렇고. 교회 현금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요.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캐시레스 사회,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는 않을 듯 해요. 종이가 없는 회사, 종이가 없는 가정.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아마존 정글에 나무들을 많이 베어야 되니까 디지털로 해서 복사하는 거 줄이자. Paperless office. 근데 제가 이 소리를 들은 지 20년 넘었거든요. 종이 없는 사무실. 근데 제 집에도 프린트가 있고 회사마다 큰 프린트 한두 대는 다 있거든요. 20년이 지나도 종이 없는 사무실, 이것은 힘든 것 같아요. 많이 디지털화 됐지만. 자,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영적 은사들,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그 시대가 올까? 예, 그렇습니다. 종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힘들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 뱅킹이 정교화되어도, 뭐 칩으로 다 거래가 되어도 캐시레스 소사이티, 캐시가 없는, 현금 거래가 없는 그 코인이 사라진다. 이건 좀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영적 은사가 완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혀 불필요한 그때는 옵니다. 병고침의 은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적인 역사가 드러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스칠 때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쪽에 침대 위 병자들 위에 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치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져왔고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그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들은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 수많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모든 사람이 다 나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병고침의 지원사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엄청나게 몰릴 것입니다. 다 나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함께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한두 가지 치유의 필요가 없는 사람, 신체적으로 이것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고침의 은사가 완전히 불필요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때가 와요. 왜? 병이 없으니까. 병이 없는 때가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스, 그렇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병고침의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들거나 아프지 아니한데 이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하다? 몸을 치유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데 왜 이 은사가 필요해요? 그때에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9절,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9절 잠시 다시 돌아봐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We know in part.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적인 무언가에 흐른다 할지라도 예언적인 무언가가 내 삶 가운데 현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부분만 알아도 나로 하여금 많은 함정에서 나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읽으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게 너무 부족해.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불완전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아무리 강력한 차원의 예언의 은사자도, 치유 은사자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자도 다른 지체들의 보완에 의해서,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무호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수많은 지체들이 다 합해져서 그들의 의견, 그들이 보는 것, 조금조금한 부분이 전체 수만 개가 더해져야, 수천만 개가 더해져야 주님의 온전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500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 있는데 그것을 대여섯 개 가지고 나 전체 그림을 다 안다? 오,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부분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체 경륜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완벽한 인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 본문을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함께 있는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사역에 동행했던 그 사역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진실도 한 템포 늦추고 1부터 10까지 세는 것이 아니라 1부터 한 1000까지 세는 것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사람에 대한 진실이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하나님께 한두 번 더 많이 기도하면 그 일부분이 조금 더 정보가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더해져서 실수가 줄어지는 거죠. 세상에 대한 진실도 일부분 알 뿐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한 진실도 일부분 몇 조각만 알 뿐이에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누구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옹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실 몇 가지가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내가 철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그런 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분만 알고 내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처음 접한 정보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 덜컥 믿는 사람, 순진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말한 반대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저는 아마존 통해서 책을 제법 많이 구입한 사람인데 일단 별표 5개 그 독자 리뷰는 꼭 읽습니다. 적어도 한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20개 정도는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 한 개, 이렇게 더 이상 제로는 줄 수 없으니까 별 한 개 준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개, 두 개 준 사람들 의견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런 의견을 가졌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 이 책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힌트를 몇 권 참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왜 그래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10절 재밌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를 놓고 기독교 일부 특히 성령의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에 중단되었다라고 믿는 측에서는 이 온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렇게 예언도 방언도 병고침의 은사도 이 은사들이 다 중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작성되지 않습니까? AD 90년경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영적 은사들, 성경의 은사들 이 모든 것이 이것과 더불어서 폐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은사들은 중지되었다. 사도시대 이후에 성도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억지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요. 전부가 갖추어진,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펼쳐지는 새로운 차원,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방언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야 비로소 병고침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은 우리가 사물 인식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하는 차원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아니라 완전한 사물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약품과 의사와 병원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까? 이거 진짜 우리 삶에 밀접한데 이것들이 왜 필요 없게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한번 물어봐요. 왜 이것들이 필요해요? 약품, 의사, 병원이. 질병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질병 자체가 없는 그러한 때가 오면요. 그러면 제약회사, 의과대학, 병원, 약국, 간호사, 의사, 앰뷸런스 없어지죠. 자, 나라마다 국방 예산,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 국방 예산 엄청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방 예산은 왜 있습니까? 전쟁 가능성 때문에 있는 거죠. 만약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지면요. 군대 전투기, 항공모함, 군사훈련, 군수품 제조회사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이 도래한다. 질병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국, 의사, 병원이 필요 없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 없는 그때가 온다. 그때는 군수품, 군대가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들은 지금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질병이 없는데 왜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아는데 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며 어둠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영분별이 필요해요?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왜 방언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들이 수명을 다해 없어져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영혼이 힘을 발휘하며 빛을 발하는 대신에 일시적으로 기능하다가 없어질 영적 은사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비교하고 은근히 판단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합니다.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들, 이런 은사들 최고가 아닙니다. 영혼이 지속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고 가치를 지닌 것처럼 영혼이 지속될 가치인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다툽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신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은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이 그렇게 열등하거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치를 깎아내릴 의도 없습니다. 영적 은사는 사실 반드시 필요하고 흠모하고 더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기능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를 크게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추구해야 될 상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속될 단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기하고 비교하고 사랑의 길과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크게 드러나도요. 그것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1번 자리에 와야 되는 무언가를 1번에 놓도록 애를 쓰는 가운데 2번에 와야 되는 것을 2번에 놓는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 가운데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보다 우선해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병고치는 은사를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보다 더 뛰어나게 그 기름 부음을 더하셨다 할지라도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다 했는데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나만 하는 은밀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는데 은근히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무언가로 말미암아서 원래부터 내가 머리가 좋아요. 원래부터 IQ가 높아요.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근데 원래부터 머리가 뛰어나지 못하고 이해가 느린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 배려가 부족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우월성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과시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상대방 배려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무시하는 사람 쉽게 무례해져요. 지위가 낮은 사람 쉽게 무례해져요. 없는 사람 무례해지기 쉬워요. 나보다 좀 알지 못하는 어떤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을 때 주님의 시선이 그럴까? 주님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죠. 내 판단이나 내 관점을 고집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탁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랑은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설교를 전한 이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마 다른 사람, 나와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내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불행한 무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 사랑의 길을 걸었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은밀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때 이 불행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작은 가치를 지닌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큰 가치를 지닌 최고 가치를 지닌 것에 몰입하는 것 그 사람 잘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유익을 끼치다가 중단되는 그런 단위가 아니라 영원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또 이것을 열망하고 이것을 거룩한 욕심으로 열망하고 열망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 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의 속성이 있어서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에 곧장 마음이 빼앗깁니다. 최고 가치를 지닌 탁월한 가치를 지닌 주님 보시기에 우월한 가치를 지닌 것보다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사랑의 길이 아니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참되고 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 성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계시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전한 이 메시지가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